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에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참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잘 소화돼서 우리 몸에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영의 양식이 돼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어른주일 학교를 하는 동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어른주일 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죠. 그 성적도 그렇잖아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죠.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잘했으면 잘한 거고 그 사람보다 못했으면 못한 거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실은 뭐 수학이 하나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다 잘해버렸으면 하나 틀려도 뭐 2등급, 3등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그 가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점을 맞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20점 맞았으면 50점도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어떠하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이거를 이렇게 종종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그걸 논쟁했던 부분을 나눈 적이 있죠.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를 본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했다는 것은 정말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짓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내 것이 아니고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내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배설돼 버리면 먹으나 마나인데.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이 말씀으로 좀 하려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배를 뭐라 합니까? 그건 운행한다 합니까? 이제 배를 조정을 해서 호수 저편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마침 폭풍이 호수로 막 내리친 거예요. 그럼 사실 호수는 바다 같으면 그저 뭐큰 폭풍이 친다 이런 게 말이 맞지만 호수에 큰 폭풍이 내리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폭풍이 호수에 내리쳤는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파도 정도면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라 그 정도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 내리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잠들어 계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두번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다.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결말이 지어지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물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온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다 믿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제자들처럼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이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이 있을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 다른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믿음. 대부분 성경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다 바꿔놨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그 말씀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로 신앙이 출발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가 출발이 됐는데 가는 도중에 형통한 상황만 생긴 게 아니고 마침 폭풍이 폭풍이 호수로 내리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잘 되기만 하십니까? 종종 장애물에 부딪히십니까? 예, 많이 부딪히시죠? 예, 자주 부딪히고, 어떤 때는 내가 계속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되게 이 동감이 되시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도 더 이상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예, 그런 신앙의 장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의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비슷한 연관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신앙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신앙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라톤 하는 분들이 사점이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유혹이 여러 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점을 한번 넘고 나면 새로운 힘이 또 막 생긴대요. 저는 아직 그 사점이라는 것을 달리게 하면서는 못 겪어봤는데, 마라톤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사점은 겪어본 것 같아요. 신앙을 하면서 마라톤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을 이제 경주로 비유를 했는데, 경주를 하려면 최대한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그 하는 거 보면은 그 헐렁한 그 얇은 그 상의 하나에 하의도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뛰죠. 신발도 무거운 걸 안 신고 최대한 그 마라톤 하기에 적합한 걸 신고 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라톤 하면서 뭐 등에다 등짐 하나 메고 뛴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성적 바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갈 때 최대한 가벼워야 되는데, 몸은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때때로 무거워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발걸음, 경주를 무겁게 하는 짐이 뭐냐? 오늘 얘기 보시면 1절 중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자, 우리를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자꾸 달라붙는 게 있단 말이에요. 떨쳐버려야 되는 것인데 자꾸 달라붙어.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막상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 염려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씩의 염려, 이런저런 염려들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문제, 그죠?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염려들이 아예 나는 없다. 난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돼요.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의 걸음을 무겁게 할 만큼이 되면 그것은 떨쳐버려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제적인 것에 매여서 나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자,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경제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좀 줄여야 돼요.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좀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못하게 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옛 습관들, 그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된 내 습관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난 더 이상 이제 신앙을 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힘을 다 빼버려요. 아까 보니까 우리 차청자 무매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손녀딸 둘이가 하나는 앞에서 끌어주고 하나는 뒤에서 할머니 그 뭐죠 엉덩이를 밀어드리면서 올라오는데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니까 한숨을 한번 쉬더라고. 뒤에서 할머니 밀어드렸던 애가.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시작했는데, 그죠?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뭐예요? 바람과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항해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일을 끝내시는 분이다.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12장 2절도 1절에서는 이제 경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예. 주님은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너는 안 될 것 같아. 응? 저 다른 형제님, 다른 자매님들은 너무 마음이 귀해서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이제 틀렸어. 너의 이 형편없는 육신적인 모습을 봐.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는 봐. 넌 아직도 죄에 대해 산 사람처럼 보이잖아. 성경에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했지만 너를 보니까 아직도 옛날 사람 같잖아. 응?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낙심시키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면서 너희를 무겁게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라. 그래서 신앙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인내를 하는 힘을 어디서 얻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안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현재의 무거운 것들을 인내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도 주님으로 말미암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도 이러하신 주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깨워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넘기 어려운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완성자이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귀한 영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데 그들은 함께했고 여러모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귀한 면들이 있었어요. 나 빌립보 교회에 좋은 면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변화를 입어야 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만 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를 그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 박한상이가 부모님을 죽였던 일이 있었죠. 잘 기억 못 하십니까? 예. 박한상이라는 사람 이름은 기억나세요?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부모님이 돈을 더 이상 안 주시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죽였어요. 몇십 년, 한 20년 이상 된 일인데 그 일이 났을 때 방송에 계속 박한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문에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그 사설 제목이 말세지 말이에요. 안 잊어먹어요, 저는. 이렇게 딱 인상에 남는 거는. 여러분, 말세지 말이 뭔 뜻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끝에 도달했다.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었지만 이 너무나 큰 죄악을 봤을 때 심판을 인식한 거예요. 끝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을수록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분께서 그 제자들을 호수 저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이제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오늘이 말일이죠. 그리고 2018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사단에게 속아서 주저앉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진짜 마음의 무거운 것, 얽어매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도 주님의 날이고 또 우리가 새로 맞게 되는 2018년 또 새해 첫날도 우리의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뜻 안에서 시작된 줄 저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는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장벽들이 있고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큰 근심이나 염려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신앙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새 힘을 얻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복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그것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에 닿았던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또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